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기에 이 금제단은 출애굽기 30장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만든 분향단을 의미합니다. 이 분향단에서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 두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정하신 향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향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이 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교통을 상징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향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 향은 성도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분향단에서 울리는 한 음성,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 이 제단을 생각을 했을 때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이 제단이 동일하게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면 지금 일곱 나팔 재앙의 이제 시작에 위치하거든요. 일곱 나팔, 이 재앙은 일단 일곱 이내 그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반 시간 정도 고요해졌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한 개씩 갖고 있어요. 이 나팔을 이제 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여기 향이 많이 담긴 금 향로를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져서 보좌 앞 금제단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명의 천사들이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다른 천사가 성도의 기도와 향이 가득 담긴 금향로를 들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사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이 자연 만물에 대한 심판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고,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게 됩니다. 두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이 부니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강들의 3분의 1이 떨어집니다. 네 번째 나팔을 부니 해, 달,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이게 어두워져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자연 만물에 대한 심판과 재앙이라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은 무적행에서 황충이 나와서 불신자들을 괴롭히는 재앙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 재앙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향로를 가지고 있었던 그 다른 그 천사가 가지고 있었던 금향로, 그 제단이 오늘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이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금제단에서 이 한 소리가 나는 것,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바람, 그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 섞인 그 마음까지도, 그 고통스러운 슬픔까지 다 담겨져 있는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에 이 천사가 말을 하는데요, 어떠한 말을 하냐면 14절 말씀입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이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큰 강 유브라데이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도 요한은 매우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브라데가 가지고 있는 지리학적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 이 유브라데는 당시 로마 제국에게도 국경 동편에 위치했습니다. 국경선이에요. 그런데 유브라데 강 너머에 이 파르티아 지역이 있었는데요,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는데, 이 파르티아 제국과 로마의 전투는 항상 로마가 졌어요. 기원전 53년 카르의 전투에서도 로마군이 대패를 했고요, 기원 후 62년에도 한 번 더 붙었는데 그때도 졌습니다. 100년에 걸쳐서 두 번이나 로마 제국은 이 파르티아 제국과 전투를 해서 대패를 해요. 당연히 우리가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허무하게 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동방의 위협을 상징했어요. 파르티아 제국은 참 무서운 애들이 있는다. 무서운 애들이 있다. 무서운 군사가 있고 동방에 참 잔인한 민족이 있다라고 로마 제국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도 유브라데 강은 어떠한 곳이었냐면, 여기에 항상 바벨론이 침략을 하든 아수르가 침공을 하든 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이 넘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벌였던 그 제국들이 항상 건너왔던 강입니다. 그곳에 지금 결박되고 있었던 내 천사를 풀어주라. 이 소리를 사도 요한이 듣게 된 것이에요. 로마 제국도 벌벌 떠는 그 유브라데 강 너머에서 결박되어 있는 내 천사를 풀어주라. 그러면 여러분, 결박당한 내 천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선한 천사였을까요? 악한 천사였을까요? 저희가 새벽이기 때문에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천사다 하면 오른손에 엄지를 들어주시고요, 악한 천사다 하면 왼손에 엄지를 들어주시죠. 자, 선한 천사다 생각하시는 분? 네. 악한 천사다? 예, 비슷비슷합니다. 예.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악한 천사로 봅니다. 왜냐하면 결박당했잖아요. 천사가 지금 결박당한 상태예요. 결박당한 모습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결박당한 그 귀신 들려서 결박당해 있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공간복음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결박당한 모습을 봤을 때 타락한 천사다라고 보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지만 이들이 받은 명령이 무엇이냐면 불신자 3분의 1,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3분의 1을 죽이는 그 명령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읽을 때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상징 언어를 잘 해석하고 그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과 또 근전 문맥과 또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 문헌을 봐야 돼요.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이 용어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용례로 썼는지 그 유대 문헌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에녹서 그리고 유대 문헌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 천사가 어떤 한 지역에 딱 이 매어져 있는 그 개념이 그 유대 문헌에 등장합니다.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어떤 지역에 매여 있는 장면이 그 개념이 유대 문헌에 동일하게 등장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타락한 천사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가 이 네 천사가 받은 지령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여러분 어떠한 지금 이 명령을 받아 있습니까?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앞서서요. 그 앞서서 하나님의 정확한 명령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 년 월시에 이르러. 우리가 이 원어의 의미를 좀 보면 여기에 사용된 년은 에토스예요. 이 에토스의 의미는 특정한 해, 특정한 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월은 메나예요. 메나. 메나는 특정한 달,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일은 헤메라인데 이 헤메라도 특정한 날이에요. 시는 호라. 근데 여러분 이 호라도 특정한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특정한 해, 특정한 달,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에 이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3분의 1의 사람들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에요. 어디에요? 두려움의 공간인 이 유브라데 강 너머에 결박되어져 있는 타락한 천사 4명이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이 심판의 때와 연과 월과 일과 시를 다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연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시간표 안에서 실행됩니다. 또한 악한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통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연, 월, 일시는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정확한 때와 시는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정하셨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 3분의 1이 등장합니다. 이 죽임을 당한 사람 3분의 1 누구로 유추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 앞 재앙이 그 다섯 번째 나팔 이 재앙이 황충이 무적행에서 나와서 불신자들을 괴롭히거든요. 죽이지 못해요.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 괴롭힘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해요. 9장 4절에 보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곧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고 그 믿음의 인침이 없는 성령의 인침이 없는 자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본다면 죽임을 당한 3분의 1은 신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하나님의 인침이 없는 성령의 인침이 없는 불신자들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 천사가 거느리는 이 군대가 이제 소개돼요. 우리가 16절 보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네 천사, 이 타락한 네 천사가 거니는 이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고 합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2만만은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2억입니다. 2억. 2억의 마병대를 거닐고 있는 큰 군대예요. 그러면 여러분 2억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2억의 군대? 물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에는 60억, 7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하니까 아, 가능하겠다 생각하겠지만 당시 로마 제국의 이 전체 군대가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타키투스 고대 역사가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동시대의 중국 한 나라를 생각을 해보면 100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2억의 마병대라면 이건 초자연적인 군대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마병대, 여기엔 말도 포함이 됩니다. 이 기병들은 매우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볼 때는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상징 언어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호심경의 색깔을 보면 불빛, 자줏빛, 유황빛이 있어요. 색을 가지고 상징한 것이에요. 색.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이에요. 여러분 호심경의 색깔과 동일한 색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불빛, 불이 나오고요. 자줏빛, 호심경의 색깔이었는데 연기가 나오고요. 유황빛, 호심경의 색깔이었는데 유황이 나옵니다. 말들의 머리가 사자의 머리와 같대요. 그리고 꼬리의 모습이 뱀과 같고 머리가 있어서 해를 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이나 아니면 세대주의 이단들은 현대의 전쟁 모습이지 않냐, 1세기 사도 요한이 그 전쟁의 모습을 환상 속에서 봤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상징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상징 언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할 때는 성경 전체를 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색깔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리고 말의 형상, 말의 꼬리에 머리가 있고 이런 부분에 집중하기보다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는 거예요. 불과 연기와 유황 어디서 나옵니까? 구약의 많은 구절에서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불과 유황, 연기와 유황이 불과 유황이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져서요 연기가 피어올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정확하게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 심판에서도요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유브라데강 너머에 있는 악한 천사들을 풀어주어서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은 하나님의 인침이 없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극렬하다. 마지막이 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완고합니다. 남은 3분의 2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21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여러분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합니다. 여러분 손으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손으로 행한 일.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손으로 행한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살면서 행한 그냥 그런 행동, 그런 자범죄 여기에 국한될까요? 우리가 시편 115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 그들의 우상들은 금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우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어요. 이사야 2장 8절 말씀에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여러분, 손으로 만든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상. 우상을 만들었던 자신의 행실. 이 행실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실은 구체적으로 우상을 없애지 않았다는 것도 포함합니다. 3분의 1이 죽어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을 버리지 못했어요. 남겨놨습니다. 남겨놨기 때문에 20절 후반절에 그 우상에게 다시 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인간은 다시 그 우상 앞에 자석이 끌려가는 것처럼 다시 끌려가요. 우리 존 오웬 목사님의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죄를 어떻게 죽여야 되냐, 어떤 방법을 하나 간단하게 이렇게 제안해요. 무엇이냐면 나무가 자라는데 최대한 밑동을 잘라야 된다. 그래야지 나무가 점점 자라는 시간을 더 벌 수 있다. 최대한 밑동을 잘라라. 죄는 그렇게 죽여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을 밑둥을 자르는 정도가 되면 안 돼요.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뿌리를 뽑아서 주님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완전히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에서 우리가 어떤 목석에게 절하거나 어떤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명예일 수 있어요. 우리가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들면 들수록 저는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아, 돈이 정말 우상이구나. 아, 명예가 정말 우상이구나. 제가 예전에 캠퍼스 사역을 할 때는 제가 간사였거든요. 그때 한 달에 5만 원으로 사는 게 풍족했어요. 20살, 28살까지 간사 생활하면서 5만 원으로 교통 왔다 갔다 하고 그걸로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학생들 만나고 매일매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리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이루고 삶을 살다 보니 아, 돈이 우상일 수 있구나. 참 무섭구나. 여러분, 우상을 태워야 돼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그 위치에 가려고 아둥바둥해서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가려는 모습이 인간사회 안에서 너무 쉽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든 아둥바둥 붙잡고 있는 이 노력하는 모습, 이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태워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로마서 2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3분의 1이 심판을 받은 모습을 보며 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이 상징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너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다. 이미와 아직 그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나를 돌아보고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고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상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귀임을 기억하며 회개하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